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남부 등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가자지구 남부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인 칸 유니스 소재 나세르 병원 근처에서 이날 새벽 여러 차례의 공습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칸 유니스 알 아말 인근 민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인 최소 2만 674명이 사망하고 54,536명이 부상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가자지구의 알 아크사 병원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부상자가 몰리면서 수용 한계를 넘어선 현지 병원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 고조되고 있는 적대 행위로 몇 안 되는 남은 병원들마저 감당할 수 없는 긴장 상태에 놓인 데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양측 간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사라질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누가 전쟁 중단을 얘기하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과의 평화를 위한 3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파괴와 가자지구 비무장화 그리고 팔레스타인인 사회 전체의 급진화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자지구는 재건될 수 있으며 중동에 보다 광범위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가족이 석방 촉구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행한 의회 연설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 없이는 남은 인질들의 구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투를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신화르는 이날 개전 뒤 첫 공식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화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격렬하고 폭력적이며 전례 없는 전투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제기한 점령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어제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고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날 새벽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병사들이 자살 공격용 드론 한 기를 동원한 공격을 받아 중상자 한 명을 포함 3명이 부상당했다며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지시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배후를 자처한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관련 단체들이 사용하는 드론 연관 시설 등 세 곳에 대한 공습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은 위험 속에 복무하는 미국 인력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선택한 시간과 방법을 통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대응 공습이 필요적, 비례적 정밀타격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역량을 방해, 약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에드 라지 무사비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보좌관이 사망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날 이란 국영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악의적 행위로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요충지인 도네츠크시 인근 마린카를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마린카 점령 작전 참가자들을 치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시에서 남서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마린카 장악으로 우크라이나 군부대를 도네츠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 회계연도 미 국방 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 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완공해 시운전에 들어간 정황이 공개되면서 한국 정부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함경북도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 회계연도 미 국방 정책 방향을 설정한 국방 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 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존 내용과 함께 한반도 관련 새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886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식 제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안 서명을 발표하며 이 법은 미래의 충돌을 억제하는 데 요구되는 군대 구축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매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국방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13일과 24일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약 3,100쪽에 달하는 올해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한 연합군사 훈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 내용과 함께 한국과의 확장 억제 관련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NDAA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올해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진행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NDAA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위원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이를 의회 관련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의회가 발표한 이번 NDAA 설명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고려한 미군 태세를 재검토할 것을 미사일 방어청에 요구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지휘체계와 군 태세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특히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현 조직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모든 권고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의 의회가 이번 NDA에 첨부한 보고서에는 미한일과 타이완 간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정보 공유는 인텔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NDA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기술, 그리고 미군 병력 현대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잠수함 산업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로의 자금 이전과 향후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호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 안보협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완공해 시운전에 들어간 정황이 공개되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급속한 양적 확대 의지를 드러내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를 10주년 만에 완공해 시운전에 들어간 정황을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한 데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시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정황에 대한 IAEA 사무총장 언급에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해 핵물질 생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겠다고 밝히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등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영변 실험용 경수로의 핵물질 생산 능력과 현 상태 등을 계속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21일 성명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서 온수가 흐르는 등 시운전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1월에도 이런 시운전 정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10년께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30메가와트로 추정돼 왔습니다. 북한은 당초 2012년 완공을 공언했지만 진행이 크게 늦어지면서 최근 들어 비로소 작동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향후 실험용 경수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현재 영변에서 운영하는 원자로인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에 더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추가 수단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실험용 경수로는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보다 적어도 수배에 달하는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경수로는 흑연 감속로에 비해 폐연료봉 재처리 기간이 길고 플루토늄 순도도 떨어져 핵무기급 원료를 만드는 데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핵무력 확대와 고도화 기조의 일환으로 영변의 핵원료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고 30메가와트 실험용 경수를 풀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플루토늄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고농축 우라늄과 함께 플루토늄의 양을 늘리겠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판 핵 강압 전략만이 답이라고 얘네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위성 등을 통해 미국 등 외부 사회에 노출되는 영변 핵 단지에서 이런 활동을 보이는 데 대해 이곳이 여전히 강력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변 핵 단지는 플루토늄 외에도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고 수소폭탄의 원료인 삼중수소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당시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그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북한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핵 보유국임을 인정받고 군축 협상을 하기를 원하는 북한으로선 영변에서 활발한 핵물질 생산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영변 폐기가 미국에게 대북 제재 해제 등 카드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은 내년 11월 미 대선 결과가 어떻든, 즉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트럼프식 협상에 나서든 대북 강경책으로 나오든 지금은 핵무력을 최대한 늘리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트럼프가 취했던 입장을 취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건지 이 두 개에 다 그 뭐 도박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경우가 등장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능력을 최대한 대로 증가시키는 거가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원료 생산 확대 움직임이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할 만큼 복원이 끝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 가동 움직임을 노출한 것은 내년 미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모호성으로 남아있는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린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초과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효과가 달성됐다. 북한은 이제 그러한 초과 핵실험 가능성을 통해서 한국이라든지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비핵화 협상에 본인들이 유리한 여건에서 좀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험용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당장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 요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경수로의 완전 가동까지는 지금부터 6개월, 그리고 플루토늄 생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이미 수소탄 시험까지 한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전술 핵탄두용 소형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은 물론 중국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추가 핵실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7차로 가면 전반적으로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은 없는 거거든. 그거는 한계선을 넘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중국은 이제 그게 바로 한국, 일본, 뭐 대만으로 핵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볼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5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발사, 그리고 이번에 경수로 가동 움직임 등 전략적 도발에 집중하는 양상이라며 곧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한 핵무력 강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등에 노출된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내년 1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 절차를 앞두고 중국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 UNHCR은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며 탈북민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에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UPR은 내년 1월에 실시됩니다. 앞서 전 세계 162개 북한인권단체 등은 중국에 대한 유엔의 UPR을 앞두고 중국의 탈북민 보호 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 성착취 등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HRW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주변국 여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막는 데 실패했다며 사법기관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소녀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게으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출해 중국 경찰에 신고한 여성과 소녀들은 범죄 피해자로 대우받기보다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되기도 했다며 중국이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고 총체적으로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복송하는 것을 자제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와 송환 금지 원칙에 따른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것과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간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해 탈북 여성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자녀를 둔 탈북민 어머니의 강제 복송 관행을 중단하고 구금된 모든 탈북민 어머니를 즉각 석방할 것, 탈북민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제3국 정착 방안 등을 모색하며 망명 신청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월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복송된 김철옥 씨도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탈북해 중국 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16살의 딸을 낳고 25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복송됐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자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문방지 협약과 관련해선 북한 내 고문과 인권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 관련 질의에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전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 및 학대를 문서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 흐름을 늘리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한편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결의안에는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우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나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하는 등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단둥, 창바이, 투먼 등 북중 접경 도시 등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북한 주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자유화 메시지를 페트병에 담아 흘려보내고 있다며 정부 유입을 통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최근 쌀과 미와 1달러 집회, 성경 구절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와 결의가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를 담은 페트병을 한국 서해바다에 던져 북한 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사랑, 국제적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슐티 의장은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쌀과 달러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란 메시지를 담은 플래시 드라이브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플래시 드라이브에는 지난 2021년 미국 짐 리시, 크리스 쿤스, 존 바라소,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등 상원 의원 5명과 크리스 스미스, 영 김, 앨런 로엔탈, 스티브 샤브, 마이클 맥하울, 롭 위트먼, 스캇 페리 등 하원의원 7명 등 12명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억압과 끔찍한 인권 유린을 멈추고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며 미국에 북한 주민들의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숄트 의장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란다며 진실은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미국인들은 그들의 친구이며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적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 사람이 북한 주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이 잔인한 독재 아래서 살고 있는 절망의 삶 대신 희망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whole theme, the truth will set them free. And we want them to know that they have,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their friends.
숄트 의장은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엔 크리스마스란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복음 메시지와 성경 구절을 함께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와 친선을 축하하는 때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함께 모여 협력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때라며 북한 주민들이 친척과 가족 그리고 한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hristmas is a time that most people celebrate peace and goodwill. And it's a time
킹 전 특사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처럼 고립되고 단절되고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이 알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가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denied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y don't have choices because their government doesn't allow them to make those choices.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남북한 간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대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불교 신자 대통령들이 배출됐지만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한국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첫째는 외부 세계, 특히 자유롭고 번영하는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 둘째는 북한 지도부, 특히 김씨일가 정권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 셋째는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tell the people of North Korea three stories. Number one, the story of the outside world, especially free, prosperous, democratic South Korea.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바깥 세상의 정보를 유입하기 위해 현재 부족한 것으로 자금과 정치적 의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진 조직들이 많이 있음에도 자금 등 자원이 부족한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 등에게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We need the political will to dedicate resources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reedom fighters.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종교적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모든 종교적 휴일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질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을 드나드는 대형 선박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닷새의 한쪽 골로 이루어졌던 선박 입출항이 지난 일주일간 거의 매일 포착되면서 거래 가속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연일 대형 선박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라진항에 중국 전용 부두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5일자 위성사진에는 부두에 밀착한 100m 길이의 선박이 찍혔습니다. 부두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파란색 물체 더미가 약 150m 길이로 쌓여 있고 선박에도 컨테이너가 빈틈없이 적재된 모습입니다. 23일자 위성사진에는 이곳이 텅 비어 있어 24일이나 25일에 입항해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17일과 18일에도 이곳 중국 전용 부두에 약 140m 길이의 초대형 선박이 이틀 연속 들어와 컨테이너를 부두에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됐었습니다. 이 같은 선박 입출항 움직임은 북한 전용 부두에서도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140m 길이의 초대형 선박이 입항했다가 하루 만에 출항했고 21일에는 길이 100m의 선박이 또다시 정박한 뒤 23일까지 머물면서 싣고 온 물건을 내리고 부두에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에만 최소 4척의 선박이 드나들면서 이틀에 한 척꼴로 수상한 움직임을 노출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에 계속돼온 북한 라진항의 선박 입출항 빈도는 특히 연말을 앞두고 최근 일주일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15일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8월 말부터 모두 21척의 선박이 출입했으며 지난 3개월간 평균 닷새에 한 척꼴로 선박이 입항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곳에서 지난 일주일간 선박 출입이 1, 2일에 한 척꼴로 잦아져 무기거래 가속화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의해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거래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자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이들 두 나라 모두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hat we oppose the transfer of additional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and oppose the transfer.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경제가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 또는 개정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시장 통제 강화가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인물 관련 책자와 경제 특이 동향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북한 당국이 곡물 생산과 유통, 상업, 금융 등 경제 전반에서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력갱생 기조에 따라 중앙집권적 경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의 빈도수를 늘리며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8년엔 7건, 2019년 13건, 2020년 42건, 2021년 38건, 2022년 17건, 2023년 23건의 경제 관련 법 제정 또는 개정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한 2020년과 노동당 8차 대회가 열린 2021년 경제 관련 법 제정 또는 개정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국가주도 자력갱생이라는 정책 기조 위에서 현재까지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차 당대회 이후에는 국가가 이끌어가는 자력갱생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자력갱생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엄격한 제도와 질서와 관련된 법제도가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곡물 유통과 관련해 양곡 판매소에서 곡물 판매를 독점하고 사적 곡물 거래를 단속하고 곡물 수매를 강화하는 동향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3월 양정법을 개정해 양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보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양정책에 밖에서 양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통일부는 당장 무리한 곡물 수매 확대와 사적 곡물 유통 통제는 식량 접근권을 제한하고 식량 거래 음성화와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취약계층의 식량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곡 판매소를 통해 식량 가격을 억지로 낮추려는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곡 판매소에서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식량 가격이 안정화되죠. 그러나 양곡 판매소의 공급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1인당 판매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양곡 판매소에서 양곡 판매가 끊어지거나 제한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족 부분은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북한은 또 지난 2021년 개정된 사회주의 상업법을 통해 국영 상업망에서의 유통을 강조하고 당국의 상업 지도를 강조한 통일적인 상업 관리 체계를 실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8월 제정한 상품유통법을 통해 상품유통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경제 분야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의 하나로 전자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자결제로 시중 현금 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엔 일부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에서 전자결제는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를 활용한 무현금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업 간 물품과 자금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 통제되지 않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를 억제하고 무현금 결제를 늘리기 위해 전자결제 법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많이 퍼져 있지만 수천 달러 이상의 목돈 거래는 여전히 현금 결제가 일반적이라며 북한 당국은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전자결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고 당국이 그쪽 방향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큰 돈 거래는 딱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다 제도화되려면 이제 조금 더 그 시간이 걸려오는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 통제 강화 동향은 주민의 시장화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부족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주민의 사상 이완을 저지하려는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0.2% 감소하며 3년째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4.6%, 관공업 생산이 1.3% 줄고 농림어업의 생산도 2.1% 감소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기존 핵경제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야심차게 전환했지만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병진 노선으로 회귀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해상 밀수,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해킹, 가용한 뭐 모든 수단을 지금 다 총동원을 해서 지금 부족한 재원을 하는데 그게 국방력 재원의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신 내부는 자력갱생을 이제 조여되면서 지금 국가통제력을 높여서 사무구조 건설을 하는 이렇게 투트랙 하고 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국방 분야에 정책 방점이 찍힌 것은 맞지만 민생 악화 또한 체제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통제식 경제운용을 펴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지만 북한 체제 속성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폴란드 정부가 군 현대화를 위한 무기 도입 계약을 일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군사장비 도입을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도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폴란드 새 연립정부는 폴란드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는 현재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전임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맺은 다양한 국방협력과 방산 계약을 새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하면서 한국 무기 대량 구매 계약을 이런 계획과 연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아시아에서 폴란드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 장비를 획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장비 중 일부는 이미 인도돼 우리 군사 구조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재검토를 수반할 군 현대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조된 영내 안보 위기를 들었습니다. 안보는 폴란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러시아가 폴란드와 동쪽 국경을 맞댄 주권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노골적인 침략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폴란드의 전략적 동반자라며 국방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과 폴란드는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나 정치적 전환과 사회적, 경제적 변혁을 겪은 역사를 공유한다면서 양국 모두 자유무역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에 투자한 아시아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서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진출한 수백 개의 한국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협력은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방산 분야에서 상호 기술 공유 및 이전이 다분야 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의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한국 전차 및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 도입에 합의했으며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도 수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부가 외국과 맺은 기존 무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지난 13일 취임 연설에서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국방 분야 협력이 폴란드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 투자 프로그램은 나토 전체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은 그러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생산 능력으로 유럽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토의 동쪽 측면 방어력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산 수출을 통해 안보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줄리엔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한국 방문 당시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나토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나토가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공백을 메우는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 회원국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판매가 나토 지역의 어떤 부족분을 채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영내뿐 아니라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 시도를 자제하고 비핵국가로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폴란드는 국제포럼과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보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유엔의 활동을 비롯해 대북 제재 및 기타 수단에 관한 유럽연합 내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러시아, 아사자, 김주애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라는 구명줄을 잡은 한 해였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경제난이라는 수렁에 빠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외교적 도박을 벌였습니다. 당시 유엔은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과 시리아, 벨라루스 등 5개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도박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올해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극동 연해주를 방문해 보스토 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은 러시아와 함께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나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거래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전투기, 탱크, 핵잠수함 그리고 경제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개월간 수백만 발의 포탄과 무기를 실은 3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포탄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받은 돈을 식량난 해결 등에 사용한다면 경제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외화 대부분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올해 5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 2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억 달러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셈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주민 생활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에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에 민생에 쓴다고 하면은 식량난 아사자가 발생할 리가 없죠. 아사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돈은 모두 뭐 거의 국방인과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북한의 경제난은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북한의 쌀값은 킬로그램당 5,000원, 그리고 옥수수, 즉 강냉이는 1,0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쌀 가격은 6,000원대로, 그리고 강냉이는 3,0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한 달 월급 3,000원을 받아도 쌀을 1kg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올 1월에서 7월 기간 중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시작해 코로나와 폐렴 등으로 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굶주림에서 출발되는 거거든요. 먹지 못하면 영양이 약해지고 영양이 약해지면 병균의 피해로부터 또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약 없지, 영양 약하지, 먹고 없지 하니까 이제 죽는 건데.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가 25%나 감소해 1990년대 고난행군 시기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혼란도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강도와 살인, 사제, 폭탄, 투척 같은 강력 범죄가 올해 300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 장마당 세대와 농민 그리고 중산층은 노동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북한에서 손전화기 또는 컴퓨터,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의 선전선동 대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북한 당국은 한류 확대를 막기 위해 법령을 만들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든 데 이어 올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은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자 북한 당국은 공개 처형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10월 12일 북한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년간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하순에 양강도 해산에서 주민 2만 명이 모인 가운데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8월 30일 해산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8월 30일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틀림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프레스의 취재 파트너, 취재 협조자가 해상에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파트너도 동원돼가지고 현장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9명을 비 오는 속에서 바로 총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는 4대 세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순안공항에서 ICBM 화성 18형을 쏘면서 딸 김주혜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습니다. 김주혜가 처음 등장할 때 노동신문은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존귀하신 자제분에 이어 최근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올해 10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는 북한 당국이 후계 작업을 염두에 두고 김주혜의 옷차림과 호칭, 의전을 격상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So now that we begin to see some kind of media campaign that elevates her title and that elevates her status.
2023년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일관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해 27차례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안보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무기 개발에 큰 돈이 투입돼 경제난은 심해지고 주민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이자 정치범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실종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나발리의 대변인은 그의 변호사들이 며칠간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발리는 예정된 법정 날짜에 비디오 링크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발리는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에 반대하는 가장 유명한 비평가이자 정적이며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반부패 운동가입니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 10년 동안 탄압을 받은 나발리는 2020년 러시아에서 독극물인 노비촉에 중독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나발리는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귀국 즉시 체포됐고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엉터리 혐의로 투옥됐습니다. 2023년 8월 나발리는 극단주의 혐의로 19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나발리는 장기간의 독방 감금을 포함해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모스크바 동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더 이상 동부 감옥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러시아 당국은 그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나발리의 건강을 위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to the Russian government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to Mr. Navalny. We have repeatedly joined Mr. Navalny's family.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나발리의 신상에 일어난 일이 당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러시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발리의 가족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자들과 함께 그를 무조건 또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러시아 내 독립적인 목소리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이끌어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은 러시아의 500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구금돼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불법적으로 구금된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